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일 만에 700명대로 올랐습니다.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대로면 다음 주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어제 큰 격차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등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전 장관은 울어선 안 된다며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다음 주 16일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일정을 앞당겨서 다음 달 2일 당대표도 뽑기로 했습니다. 정착취물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판 N번방의 최초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 JTBC는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추적했습니다. 이곳에선 100명 넘는 여성들이 찍힌 불법 영상물이 돈을 받고 판매됐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들을 유포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2월 북한 남성이 헤엄쳐서 월남한 사건이 일어난 부대에서 최근 군 간부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이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부대 안에선 해당 간부가 고강도 부대 개편 작업으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라남도 흑산도에서 서해상으로 5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봄철이 되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오는 중국 어선들이 많아졌습니다. 위반 행위는 없을까요?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700명입니다. 최근 3개월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려했던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엔 다시 1,000명을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몇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백신 접종도 기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을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시설 간판이 보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겁니다.
이 건물 지하엔 입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뒤 최근 이틀간 54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운동 공간 및 사우나 등에서 함께 이용을 하였으며 이용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 주민 간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은 300명을 넘겼습니다. 대전의 학교와 학원에서 시작된 감염에서도 72명이나 확진됐습니다. 지난 3차 유행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역 대책이나 국민의 경각심이나 같이 행해지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에는 1,000명까지도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집단 감염이 생긴 곳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는 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올리면 방역 피로감은 커지고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영업 제한도 다시 밤 9시로 당기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오전 최종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확산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잠해교회라며 전국에 같은 이름으로 퍼져 있는 특정 교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벌써 200명이 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목사의 설교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기까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교회들은 전국에 있습니다. 자매교회로 불립니다. 이름도 같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이 교회도 그 가운데 한 곳입니다. 취재진이 설교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목사는 코로나19는 폐렴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폐렴 증세 있는 분들은 그냥 다 고쳐드려요. 제가 병원 안 가고. 보건소 가지 말고 다 와라. 그래서 그런 증세 있는 분들은 기도해서 기도하면은 그냥 그 시간 그 날 다 없어져요.
병원을 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면 또 확정 판결 받고 어디 갔느냐, 교회 갔다, 시장 갔다, 어디 갔다 이럴까봐 교회에 예배에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방역 지침을 강조하는 공무원에겐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부총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막 나를 막 약 올리더라고. 관리 대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개냐 그랬거든.
관리할 거면 다른 병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폐렴 말고 모든 병 다 관리해달라고 그랬어. 다. 모든 병. 안 걸려도 거기서 지원해주고 다 해달라고 그랬어.
목사는 취재진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말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교회는 전국을 돌며 집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예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인 70여 명이 모여 합숙을 하며 음식을 함께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목사가 설교한 교회에도 여기에 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208명이 확진됐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네, 지금 백신도 비상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혈전증이 관련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의 3분의 2가 맞기로 한 백신입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에 집단 면역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uropean Medicines Agency has confirmed that the benefits of the AstraZeneca vaccine in preventing COVID-19 overall outweigh the risks of side effects.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3명 나왔습니다. 혈전증 논란이 커지자 우리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시작하려던 특수학교 직원과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에 대한 접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또 이미 백신을 맞고 있었던 60세 미만에 대해서도 일단 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럽의약품청의 발표를 바탕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국제기구라든지 국내외의 사례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그 접종 계획에 대해서 안전성에 기반해서 계획을 결정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만약 이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전면 중단되면 접종 전체 계획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에 77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돼 있습니다. 2분기 전체 접종 대상의 3분의 2나 됩니다. 게다가 대체할 수 있는 백신도 없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백신도 부족하고 접종 일정까지 밀리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을 다시 시작할지 멈출지를 논의한 뒤 오는 일요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을 다시 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맞아도 되는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든 영국도 30대 미만에게 다른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어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시청으로 출근했습니다. 2011년에 시장에서 물러난 뒤에 10년 만에 복귀입니다. 1년의 임기 동안에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등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전 장관은 울어선 안 된다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아침 서울시청 신청사로 출근했습니다. 10년 전 본인이 지어놓고도 중도 사퇴하느라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곳입니다. 집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부터 받은 오 시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다 숙제고 공부할 것들이네요.
이어 여당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만났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큰 격차로 당선된 오 시장은 곧장 고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790억 원이 들어가는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오 시장은 앞서 교통체증과 비용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업무 복귀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오 후보는 당선 확정 인사를 통해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대규모 인사 개편도 예상됩니다. 관례상 고 박 전 시장 측 인사들이 빠지고 오 시장 측근 또는 캠프 인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큰 표차로 패배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후보는 과거 더 아팠던 패배의 기억을 끄집어내 지지자들의 결속을 도모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연달아 참패한 열린우리당의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년 대선을 잘 준비하자는 겁니다. 지지자들에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많이 울고 싶지만 울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선거에서 크게 진 민주당의 지도부는 오늘 모두 사퇴했습니다. 새롭게 지도부를 뽑아서 당을 빠르게 추스른다는 계획인데 첫날부터 잡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전기자, 그러면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가 시작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오늘 오후 벌써 비대위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네, 민주당은 다음 주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는데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그때까지 대략 일주일간 당을 이끕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도부가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총사퇴를 논의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반대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총사퇴가 아니라 재신임하자 이런 안도 나왔다는 건데요. 이를 듣고 한 중진 의원은 JTBC에 당은 죽어도 자기 패권만 지키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지도부 총사퇴를 발표하기 직전에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게 쇄신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의 친문 성향의 3선 의원이라 쇄신이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어쨌든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인데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듯한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선거 패인을 분석하면서 언론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심했다고 보고요. 언론이 편파적이다 또는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에 상당한 그 큰 침해 요소가 되거나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좀.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것보다 언론이 편파적이라 패배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법률권의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해 압도적인 승리를 할 때와 언론 지형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그때는 언론 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홍천 의원은 민주당이 무오류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혔고 1년 동안 병증이 매우 악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패배를 계기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서 사실상 오늘부터 대선 체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회 안에 국민의힘 회의실에 나가 있는 유한울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선거 전부터 말했던 내용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실제로 물러났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의 공식 직함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일상적인 지도부 체제가 아니라 비상체제라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총선에서 참패한 당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보선 직후 결과와 상관없이 당을 떠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는데 오늘 약속대로 물러난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네. 자리에선 물러났지만 앞으로도 야권에서 대선과 관련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도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김 위원장은 일단 이제 자연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 전 총장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표도 뽑아야 하고 또 앞서 안철수 대표 측과의 합당도 하기로 했습니다. 순조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당장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을 놓고는 벌써부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선거 승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당내 대선 주자들과 윤 전 총장의 경쟁이 본격화하면 그 과정에서 파열음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당대표도 뽑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보 간 또 계파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당을 떠나면서 이런 모습 경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입니다.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네,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쓴소리를 남겼군요. 알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왜 그런지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보궐선거 후 처음 나온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선거일을 포함해 4일간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의 지지율로 18%의 지지를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선거일 전과 비교한 지지율 추이. 이 지사는 일주일 전 조사 때와 지지율이 같았는데 윤 전 총장은 7%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이 지지율은 1월 초 조사 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재보궐선거운동이 무르익기 전으로 돌아간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9%의 지지를 받았는데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선 30%의 지지를 받았는데 14%포인트 떨어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은 만큼 현재 지지율 자체만으론 평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선거 국면에서 좀 덜 드러나서 이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어떤 다른 입장도 있었던 거고, 이유에 대해서 사실 알 수는 없죠.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윤 전 총장이 빨리 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도 정치적인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단일 대우에 윤석열 총장도 합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로 돌아오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서 재건축 사업을 막고 있었던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정책 조율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서울의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지은 지 50년 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입니다. 이곳은 4년 전 안전진단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서울시의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확정되자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하나씩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낡았으니까 좀 새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수준이 안 떨어졌었는데 재건축이 많이 풀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35층 룰이 풀릴지도 관심입니다. 서울은 주거용 건물의 층수를 모두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50층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서울시 반대를 넘지 못했던 강남권 등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당, 정부와의 공조입니다. 갖고 있는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층수를 높이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선 시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둘 다 모두 절대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나 분양권 상한제 규정은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정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거나 또는 뭐 층고를 완화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밀어붙이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관리처분 단계로부터 2년 거주 조건이나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권한 바뀝니다.
또 자체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너무 억제한 건 사실이거든요. 갑자기 확 풀어도 안 되고 갑자기 확 묶어도 안 되거든요. 물꼬는 트는 건 분명하고 서서히 순환이 되는 구조가.
서울시와 정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정부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여야를 떠나 서민 주거 안정의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 동안 T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공장과 부딪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주요 프로그램들이 개편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서울시는 TBS가 독립적인 재단인 만큼 시장이 인사에 관여하거나 재정 지원을 중단할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유세가 한창인 지난달 28일, 당시 오세훈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TBS 라디오 개혁안을 꺼내들었습니다. TBS가 설립 목적에 맞는 교통과 생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TBS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의힘도 TBS 뉴스공장이 내곡동 처갓땅 의혹을 부각하는 내용이 악의적 편파 방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당선되면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될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면 개편과 지원 중단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BS는 지난해 2월 교통방송본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TBS 사장 임면 권한은 있지만 별도 재단이어서 인사권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합니다. 시장이 직접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방적인 재정 지원 중단도 불가능합니다. TBS는 전체 재정 500억 원의 70%인 3,400억 원을 매년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지만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 9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예산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의 폐지나 진행자 하차도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프로그램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도록 돼 있어 독립성 침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이걸 퍼뜨린 N번방 운영자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인물 조주빈에겐 1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45년형, N번방을 처음 만든 문형욱에겐 오늘 징역 3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제2의 N번방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 100여 명이 찍힌 불법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 곳에 텔레그램방을 만들어놓고 건당 5만 원씩 팔아넘긴 수법이 N번방을 닮아 있습니다. 먼저 김태현 기자입니다.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을 판매한다는 한 텔레그램 방입니다. 판매자가 영상 목록을 만들어 방에 올리고 가격을 제시합니다. 여성들의 사진뿐 아니라 신상 정보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직접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을 어디서 구했냐고 묻자 질문은 구매와 관련해서만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대며 영상이 실제 있는지 물어보자 사진과 불법 촬영 영상 일부를 보내줍니다.
어떤 분이 또 제보를 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링크랑 그 텔레그램 링크랑 그다음에 그 구매자 아이디랑 같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진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서 신고를 하게 됐어요.
판매자는 판매용이라며 건당 5만 원이고 많이 구매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이벤트를 한다며 홍보성 글도 올립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두 방의 운영자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개의 아이디로 텔레그램에 각각 가입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킨 남성 B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역시 문제 영상물을 판매하고 다시 유포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불법 영상물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불법 영상물을 누가 구매했는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 삭제 작업과 상담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불법 영상이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 또 비밀리에 돈을 받고 거래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남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상뿐 아니라 신상 정보까지 노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성이 영상을 몰래 찍은 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숨지기 전에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피해자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이 카톡이 왔는데 그냥 저한테 뭐 축하 만남 하신 적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아니라고.
이 남성은 누군가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A씨의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처만 노출된 게 아니었습니다. A씨의 얼굴 사진과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너무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카톡이 오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제 동영상이나 그런 사진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3주 뒤엔 자신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뭐 한 사람당 5만 원, 뭐 3명이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디 대학교, 누구, 이름 실명이 거론이 되면서 사진과 신상 정보들이 이제 있었고
A씨처럼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백화점 물건 고르듯이 대충 있었는데 그거 얼음 표시 보기만 해도 100여 명이 넘었었고 그게 다 몰카였었고
모두 30대 남성 윤모 씨가 몰래 촬영해 갖고 있던 영상입니다. A씨 역시 윤 씨와 2년 전 만났을 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윤 씨는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100명이 넘는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 씨는 목숨을 끊기 전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온라인에 무작위로 유포했고 이 영상들이 불법으로 수집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던 겁니다.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고 일단 대인기 빚증과 우울증 걸릴 수 있는 정신질환은 다 걸린 것 같아요.
일상이 무너진 A씨는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벌을 받아도 그렇게 후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잡혀가면 아 이제 제 유포는 이제 그래도 안 되겠구나라는 안도감 뿐이지.
JTBC 공다솜입니다.
지난 2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헤엄쳐서 내려온 사건이 있었죠. 관할 군부대 간부 한 명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을 군이 조사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주변에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강원도 전방의 한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헤엄쳐 남측으로 넘어온 헤엄 월남 사건 관할인 22사단 예하부대 소속입니다. A씨는 평소 맡은 업무가 과도하다는 어려움을 주변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부대의 한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가 최근 부대 개편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엄 월남 사건 이후 국방부가 추진 중인 고강도 진단과 부대 개편 작업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남성의 남하 과정이 CCTV 등 감시망에 10번 포착됐고 경고음도 두 차례 울렸지만 당시 우리 군은 이를 몰랐거나 무시했습니다.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2사단 전체를 해체했다가 재창설하는 수준의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특히 A씨가 근무하던 부대는 전 군에서 유일하게 북한 전방과 해안의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는 곳입니다. 책임 구역이 넓어 근무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측은 A씨는 부대 개편 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는 아니라면서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등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저희 취재 결과 다음 주 16일부터 다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방역 문제로 사람들의 통행은 제한하고 물류만 먼저 개방되는데 1년 석 달 만입니다.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북중 접경지 단둥에서 양국 교역이 중단된 건 지난해 1월 30일. 단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견된 지 이틀 만에 끊겼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단둥시와 남조선에도 이 비르스가 퍼져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방역 물품 등 일부는 열차로 운송됐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8월 북한이 감염병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전면 중단됐습니다. 북중 간 교역량은 전년 대비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교역 중단 15개월 만에 북중 교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북한과 무역업을 하고 있는 단둥 현지 소식통은 JTBC와의 통화에서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다음 날인 16일부터 교역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북측 세관에서 나온 얘기로 이는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양측 세관이 업체들의 방역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관시킬 물건과 자금 준비, 연락 등으로 바쁜 상황이고 북한에 들어갈 물건은 이미 보세 창고에 옮겨져 있으며 열차도 움직이지만 큰 물건은 배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석탄과 비료 등 무역이 전면 재개될 거라는 겁니다. 북한 정부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역 재개는 16일, 17일 중 하루가 될 것이며 다만 이번 조치는 인적 교류가 아닌 물류 이동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교역이 끊기며 사정이 악화된 북한이 굳게 닫았던 국경을 서서히 열면서 경제 회복에 나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이 내일 오전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집니다. 지금까지 사진만 공개됐는데 내일 얼굴을 포함해서 이송되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지금 수사는 세 모녀를 모두 계획적으로 살해한 건지를 밝히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김태현이 피해자가 자주 가던 PC방으로 향합니다. 10여 분 뒤 나오더니 옆 건물에 있는 마트로 갑니다. 흉기를 훔친 뒤에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미리 준비한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 배달을 온 것처럼 보이려고 상자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집에 있을 경우 집에 들어가려고 미리 계획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늦은 퇴근을 알고 있었던 만큼 애초 가족까지 해칠 생각을 했던 걸로 보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살인과 주거침입, 절도 혐의뿐 아니라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큰딸의 핸드폰 연락처 등을 지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최근 통과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도 다시 투입돼 심리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3명을 살해하고도 사흘간 희생자들 옆에서 지낸 김 씨는 스토킹하던 큰딸과 같은 방에 누운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국선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김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얼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벗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해놓고 정작 맞을 땐 화이자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주장이 퍼진 바 있습니다. JTBC가 팩스체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드렸는데 경찰 역시 영상을 분석해보니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경찰은 글을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맞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화이자로 바꿔치기했다는 글이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가림막 뒤로 갔다 나오면서 주사바늘 뚜껑이 생겼고 이때 바꿔치기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조사해보니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을 때 뚜껑을 다시 씌우는데 당시 해당 간호사는 접종 직전 손을 다시 소독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뚜껑이 바뀐 건 접종 과정에서 벌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맞은 영상 속 백신의 주사량은 0.5ml입니다.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이 나온 화이자 백신은 0.3ml로 다릅니다. 또 화이자 백신은 이온음료와 같은 탁한 색을 띠는데 문 대통령이 맞은 백신은 투명했습니다. 여기에 이 보건소엔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도 없었습니다. 바꿔치기가 없었다는 걸 확인한 경찰은 관련 글을 올린 A씨를 붙잡았습니다. 비슷한 글을 올린 사람은 8명이었지만 A씨만 입건됐습니다. 바꿔치기 했다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글로 해당 보건소가 협박 전화까지 받았던 점도 고려해 A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만 확신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정유재입니다.
아직도 이런 교수가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일어났다는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다수의 시민들이 폭도들의 총에 숨졌다고 했습니다. 5.18을 왜곡해서 처벌받은 지만원 씨의 주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과목의 이름은 사회적 이슈와 인권입니다. 윤대열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대학교 비대면 수업 영상 자료입니다. 사회적 이슈와 인권이라는 과목입니다. 한 교수가 5.18 왜곡 처벌법을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을 펴기 시작합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증언과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사건 전황에 대해 소개한다며 폭도에 의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폭도들이 그걸 가지고 막 총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약 70%가 등에 카빈총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카빈총은 국군이 사용하는 총이 아니라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입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해 처벌받은 지만원 씨의 연구라고 말합니다.
이게 민주화운동입니까? 이러한 광주 폭동에 대해서 광주 사태에 관한 연구를 열심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지만원 박사님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5.18 왜곡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써오라며 과제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기자와 만난 교수는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소개한 것이며 자신의 수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내어준 과제는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대학 측은 비상회의를 열어 해당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 시민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냈고 총학생회는 오늘 해당 교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반대 입장을 가진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막무가내입니다. 실제 영국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을 점거해서 아웅산 수지 고문의 석방을 촉구해온 대사를 내쫓았습니다. 미얀마 안에선 지금까지 어린이만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초추함인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군부가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을 점거했기 때문입니다. 대사는 쿠데타를 반대하며 구금된 아웅산 수지 고문의 석방을 요구해 왔습니다.
You can see that, you know, they occupy my building. I'm a son of Myanmar here.
초추함인 대사는 이것도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It's kind of coup. In the middle of London, you know, this kind of you know, coup is not going to happen.
반군부 인사에 대한 탄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영신문과 방송을 통해 반군부 시위에 참여한 배우 등 유명인사 60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국가 안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8일 새벽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모델 파잉타콘의 집을 습격해 체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미얀마 북서부 칼레이 지역에선 일부 시위대가 사제 무기를 사용하자 군경이 이들을 습격해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쿠데타 발생 후 누적 사망자가 606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어린이 사망자도 48명에 달합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또다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난데없이 길을 가던 여성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가만히 서 있던 노인에겐 꽃다발을 집어던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길을 가던 30대 아시아계 여성에게 후드티를 뒤집어 쓴 남성이 다가갑니다. 몸을 부딪히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움켜쥡니다. 저항하는 여성을 밀친 뒤엔 벽을 내리치고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일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대상은 이번에도 동양인이었습니다. 가게에 진열된 꽃다발을 갑자기 집어던지더니 길 위에 서 있던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8일 증오범죄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28살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That guy happened on 11 o'clock in the morning. It's not 11 p.m. You don't feel safe at all. It's terrible. Like are we all senior? So scared.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 맨해튼에서는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몇 번이고 걷어차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걸 지켜보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경비원 두 명은 해고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전년보다 14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수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왜 미국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따져가다 보면 이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는데 이런 정서가 미국 사람들에게 퍼졌고 그 뒤에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어렵게 입을 연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우려한 건 반중 정서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중국을 미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Since Trump essentially, you know, started calling it the Wuhan virus and, you know, Kung flu and people are just making blaming the coronavirus on Asian people so they can say go back there and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 게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헐값에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한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Because they were targeted. The farmers were targeted by China.
지난해 초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되자 논리는 과감해졌습니다. 대놓고 음모론도 폈습니다.
You insinuating they intentionally let it spread.
Well, they could have done i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일부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말을 따라했고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Why do you keep calling this the Chinese virus?
It comes from China.
중국인과 외모가 비슷하단 이유로 아시아계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로 공격에 노출됐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증오는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마다 인종증오를 처벌하는 법 기준이 다르고 그마저 처벌 안 하는 주도 있습니다.
We do not have a cohesive hate crime strategy and now we are paying the consequences for it. We do not collect hate crime data.
현재 민주당은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있었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는 과속 때문이었던 걸로 결론 났습니다. 내리막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겁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이 타이거 우즈 교통사고 수사 6주 만에 사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약 두 배 빠른 속도로 내리막 커브길을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즈가 사고 직전 달렸던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사진 내리막길이고요. 이 제한 속도는 시속 45마일로 72km이지만 우즈는 이곳에서 시속 140km로 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무를 들이받던 순간에도 시속 100km를 훌쩍 넘겼습니다.
In the final estimated speed, when the vehicle struck the tree was 75 miles per hour.
사고 당시 브레이크는 아예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 is speculated and believed that Tiger Woods inadvertently hit the accelerator instead of the brake pedal, causing that 99% rating on the accelerator pedal.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우주 차량은 나무를 들이받고 공중으로 떠올라 회전한 뒤 배수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보안관실은 음주나 약물의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There was no odor of alcohol and there were no narcotics or any evidence of medication.
우주는 사고 당시 자신을 도왔던 소방관 및 구급 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우주는 현재 플로리다 자택에서 회복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대낮에 시내 교차로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태우고 있던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에게 맞아서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애가 들으니까 일단 내리라고 하더니 밀치고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대는 일방적으로 때리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선에 있던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을 바꿔 앞으로 갑니다. 이 차량 앞에 있던 흰색 승합차는 차선을 못 바꿨습니다. 그러자 승합차가 속도를 올려 앞서간 차량에 따라 붙습니다. 교차로에 멈춰선 차량에 대고 한참 동안 경적을 울립니다. 급기야 승합차 운전자는 담배를 물고 차에서 내립니다. 앞 차량 운전자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때 조수석엔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남성이 여성을 배로 밀어냅니다. 여성은 팔꿈치로 남성의 가슴 부위를 밀칩니다. 남성 역시 팔꿈치로 여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여성도 공격을 시도하지만 남성에 의해 차량에 부딪히고 바닥에 내팽개쳐집니다. 길 옆으로 차를 뺀 뒤에 이번엔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립니다. 여성은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그냥 운전했을 적에 또 뒤에 쫓아와서 저한테 그렇게 할 정도면 제가 여기 나가고 나서 저 찾아올까 봐도 겁나요.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때려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때린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이번엔 경남 하동의 서당 학폭 관련 소식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서당뿐 아니라 근처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때렸는데 학교가 쉬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2년 전 2학교 5학년 담임이 A양을 때렸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세 대 내리친 뒤 가슴을 발로 찬 겁니다. 그런데 당시 A양의 폭행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A양이 최근 학폭이 발생했던 문제의 서당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당이 외부와 단절돼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 달 뒤쯤 A양은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뒤늦게 학교 측이 가해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20일쯤 지나 사안이 가볍다며 폭행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징계도 없었습니다.
합의가 돼가지고 합의가 돼서 학교에서 자체 총결을 하고.
하지만 당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두 차례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학교 측에 전했다는 겁니다.
저희 쪽에서 그거를 왜 종결했습니까?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전담 경찰관은 학교 측이 피해 사실을 늦게 알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신고를 받자마자 제가 바로 이제 학교로 바로 나왔거든요. 저한테 전화 온 날이 10월 7일 날.
학교 측은 교육청과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담 경찰관은 사건과 관련해 A양은 물론 가해 교사조차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학교 내부 관계자는 당시 학폭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A가 무리가 일단 커지니까 일단 잠깐만 보자. 그때는 폭행이 쉬쉬했어요.
하동 지역 서당은 물론 공립초등학교에서도 학폭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 조사가 공교육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 비포장 도로가 나오면 타이어가 갑자기 커지면서 험한 길도 잘 뚫고 나가는 변신 타이어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우주 탐사차나 로봇에도 쓸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종이 접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죠. 정원석 기자입니다.
차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면서 점점 더 커집니다. 두 배 가까이 커지는 동안 동그랗다가 납작하게 모양도 바뀝니다.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게 아니라 차가 달리는 동안에 스스로 변신이 가능한 겁니다. 비결은 종이접기식 설계입니다. 누르면 납작해지면서 바퀴가 커지고 반대로 펴면 바퀴가 작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천으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포인트가 아니라 면 자체가 다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힘의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큰 힘을 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재와 특수 천을 이용해 1톤의 무게를 버틸 정도로 강도를 높였습니다. 바퀴 지름이 크면 클수록 큰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계단도 척척 올라가고 좁은 곳은 바퀴 크기를 줄여 통과합니다. 지형과 상황에 따라 타이어가 자유자재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달 탐사 같은 데에서도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조물들, 변형해야 되는 구조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한국타이어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봄이 되자 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하루에도 100척이 넘는 중국 배들이 삼치와 고등어, 아귀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속팀은 코로나 감염도 신경 쓰랴, 불법 어업 행위도 단속하랴 더 고되고 바빠졌습니다. 밀착카메라가 단속 현장을 같이 다녀봤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곳 전라남도 홍도 부두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서해 어업관리당의 고속정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고속정을 타고 어업 지도선으로 갈아탈 예정인데요. 단속 현장은 어떨까요? 취재진도 함께 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배가 물살을 가릅니다. 10분을 달리니 바다에 나가 있는 큰 배가 보입니다.
고속정을 타고 이 어업 지도선 옆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어업 지도선에 갈아탄 뒤에 단속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뒤로. 단속팀이 분주해집니다. 방역복을 입고 장갑도 끼입니다. 마스크도 챙겼습니다.
사람들 것, 죽은 사람들 것.
동이 막힌 새벽, 배타적 경제수역 위를 내달립니다. 멀리서 이른바 쌍끌이 어선이 보입니다. 배 두 척에 그물을 연결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붉은색 깃발이 나부끼는 중국 어선입니다. 가까이 가서 재빨리 배를 옮겨 탑니다. 타자마자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합니다.
네, 선원 결과 인사받습니다.
곧장 조타실로 들어갑니다.
도비지 기재등 영향하고 창에 실려있는 영향하고 맞는지 구경.
잡은 물고기를 넣어놓는 어창 안도 살핍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서류상에 있는 어창 크기와 실제 크기가 다릅니다.
중국 어선 위로 올라와 봤습니다. 이 어선의 경우에는 신고된 서류와 이 어창의 실제 크기가 맞지 않아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 맞으면 그것도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위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증에 영적도 용량이 82제곱미터, 3제곱미터 해야 되는데
영조상에는 지금
상의해가지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결국 선장은 어업 지도선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독은 필수입니다.
위반 사항이 있는 중국 어선의 선장을 지금 서해 어업 지도선으로 데리고 와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뒤이어 다른 선장도 따라 들어옵니다. 나포된 배 두 척은 엉터리 용적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단속팀이 바빠집니다. 선장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배를 압송해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선주가 한 척당 1,500만 원, 총 3천만 원의 담보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습니다.
서해 어업관리단 직원들이 다시 중국 어선에 오르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이 배는 서해 어업관리단 직원들이 직접 조종을 해서 목포항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목포항까지는 최소 12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단속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방역복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창 조사 중에 방역복 상의가 한 15cm 정도 실렸답니다.
감염 위험으로 무트로 자주 오갈 수 없어 한 번 배에 오르면 꼬박 열흘은 바다에 머물러야 합니다. 밤엔 방역복이 찢어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통신 검색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위치 한번 불러주십시오.
34에 54.8, 124, 47.8.
님이 한 척이 안 나왔어요. 근접해가지고 스트레이트를 비춰가지고 다시 한번 또 호출을 해봐야죠.
지난해엔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승선 조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어민 피해가 늘자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외양 회복하는 것들이 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승선 조사를 재개하게.
매일 중국 어선을 마주치지만 서해 어업 관리단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뭐 10번도 이상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단속팀은 코로나 검사를 받는 걸로 임무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출동은 또다시 이어집니다. 감염의 위협까지 있는 상황. 그렇다고 해양 주권을 지키는 현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밀사카메라 연지원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기록 경신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선거판에서 2등도 아닌 3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3위, 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후보를 내지 않은 정의당, 또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한 국민의당의 빈틈을 타 당당히 3등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번 득표율이 무려 7번이나 선거에 나왔던 허 후보에겐 기록 경신이기도 합니다. 2위와의 격차가 약 38%포인트. 이걸 예상했는지 선거에 앞서 이런 인터뷰 하기도 했는데요.
당선 확률, 득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나는 득표율에 관심이 없어요.
당선한다고 보고.
아무튼 그래도 전체 3위에 개인 득표율 기록 경신까지. 이런 파격 공약 쏟아낸 효과를 본 걸까요?
전부 통각하고 아가씨는 남았습니까? 열애수당이 한 달에 얼마 준다고요? 20살부터 20만 원씩 결혼할 때까지 30살에 해도 괜찮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 후보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대선, 총선까지 무려 7번이나 선거에 나왔거든요.
대학 지망자 전원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혁명, 공화당 허경영이 다시 한번 강한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명분하면 1억 원, 출석하면 3천만 원, 살기 좋은 우리나라, 기호팔번 허경영.
그 6전 7기 끝에 얻은 마의 1% 돌파인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허 후보의 득표를 두고 정치의 희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도 허 후보 그러거나 말거나 선관위와 언론 때문에 내가 3위에 그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대선 출마까지 또 시사했다고 하네요. 다음 브리핑 이번엔 맨발 죽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매트 위에 쌀과 콩 등 곡식이 널브러져 있고 반바지 차림의 인물이 맨발로 뒤섰고 있죠. 지난 2일 중국 광둥성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就我们自己开的，那个是农批市场，就是人家在那里说全部掺到一块做八宝粥。
팔보죽, 8가지 귀한 재료 넣는다는 중국 전통 음식인데 이걸 포장하기 전에 섞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 속의 노동자, 장화나 위생 커버 없이 그냥 맨발이죠. 언뜻언뜻 보이는 발바닥도 거뭇거뭇합니다.
정말
자신도 팔보죽 먹는데 너무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행히 저희가 식약처에 확인해보니 일단 이 광둥성에서 만드는 팔보죽이 수입되는 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쌀의 절반 이상의 중국산이긴 하지만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여 세척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그래도 괜스레 깨름직한 건 중국산 먹거리의 비위생적인 제조 현장 담긴 이런 영상들 최근 많이 퍼졌기 때문이겠죠.
상의를 벗은 남성이 뿌연 물속에서 배추를 절이는 영상. 이게 중국산 김치 포비아를 불러와 요즘 식당 가면 김치에 손이 안 간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이 밖에도 휴지에 빨간 물 드는 귤, 또 초록색 소가 묻어나는 대파까지 눈을 의심케 만드는 영상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셨는데요.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달리던 대형 화물 트럭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높이 20m가 넘는 다리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추락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현지 시간 7일 영국 다트퍼드의 한 도로에서 난 사고로 다행히 트럭 운전자는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이 사고로 10km에 이르는 인근 도로가 잠시 폐쇄됐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으로 화염병이 날아듭니다. 버스는 걷잡을 수 없는 거센 불길에 휩싸입니다. 경찰차와 바리케이드에도 불을 지릅니다. 현지 시간 7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지역에서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폭력 시위입니다. 브렉시트 이후로도 영국에 남길 원하는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자들이 벌인 이 시위로 40명이 넘는 경찰들이 다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1톤 트럭 안에서 남성을 구출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인천 청라국제 지하차도를 달리던 25톤 화물차 조수석에서 30대 여성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화물차가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1톤 트럭과 또 다른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우울증을 앓던 딸이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화물차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나타난 말 한 마리가 차 사이를 헤집고 다닙니다. 차들은 천천히 움직이다 멈춰서면서 말을 피하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휴게소 앞에서 주변 우리에서 탈출한 말이 뛰어다녔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말을 휴게소로 몰았고 사고 없이 10분 정도 만에 주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작은 종이 울리듯 작은 기차가 유리잔 사이를 달리면서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연주합니다. 독일의 한 박물관이 모형 기차로 연주하는 가장 긴 멜로디라는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m 넘게 달리는 동안 물이 담긴 유리잔 2,840개를 두드리면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는데요. 박물관은 코로나로 1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했지만 덕분에 상상만 했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 그리고 민주당의 참패로 정리됩니다. 서울의 25개구 그리고 부산의 16개구가 모두 빨간색이었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 때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급변한 중심엔 2030 세대가 있습니다. 청년층은 진보 그리고 노령층은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정치권의 공식이 깨진 겁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저의 지지 연설을 해줄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국민의힘조차 놀랄 정도로 선거 전부터 2030 표심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술렁거림은 실제 투표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지상파 3사가 선거 직후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2030 세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의 격차가 20%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에선 10명 중 7명이 오세훈 시장을 택했다고 답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와의 격차가 무려 50%포인트를 넘어선 몰표입니다.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하다는 60세 이상 노년 남성층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40대 남성에서만 여당 지지가 강했고 나머지 모두 야당으로 기울긴 했지만 결국 민심 급변을 주도한 건 2030 세대의 표심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선 2030의 60% 이상이 민주당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층이 불과 1년 만에 야당 압승의 견인차가 된 겁니다. 이렇게 청년은 진보당 지지, 노인은 보수당 지지라는 정치권의 통상적인 공식이 깨지면서 대선을 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정치권에선 새로운 2030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 세대의 이번 투표를 분노 투표라고 정의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2030이 분노하는 지점을 건드린 건지 최수연 기자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 세대의 분노의 첫 지점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입시 전형의 다변화로 정보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진 데다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뒤엔 취업길마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좋은 직장 걷기도 힘든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크게 오른 집값으로 내 집 마련도 포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연대보다는 자립이 더 중요한 가치인 2030 세대. 그만큼 자신의 생계 그리고 스스로의 이익 추구에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현실감이 더 넘친다는 겁니다.
집을 산다든지 뭐 아무튼 뭐 생계와 이제 직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들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때문에 증세나 조세에 대한 저항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회를 뺏겼다는 생각, 생계에 대한 민감한 마음. 이게 바로 과정의 공정함에 대한 민감함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공정성 더 민감한데 기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커서 민주당에 대한 거부 의사를 선거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2030 세대의 특징을 정리하면 분노의 지점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정규직 대거 전환으로 충돌했던 인천국제공항 사태, 금수저 특혜 입학 논란을 빚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을 화나게 했던 LH 사태와 여권의 전셋값 내로남불.
일련의 일들이 2030 세대의 분노 포인트를 타격하면서 지지하는 정당이 1년 사이에 크게 돌아섰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길거리로 나가서 투표에 참여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대학 앞에 나와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된 2030 세대가 느낀 이번 선거 어땠을까요? 이 가면 인터뷰로 진짜 속마음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2030 세대는 최근 사회적 이슈를 보며 불공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인구공 사태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거는 취업을 약간 로또식으로 해준 거 아니냐. 정당한 경쟁 없이.
조국 사태나 그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분노를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의 입시 부조리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특히 선거 직전 터진 LH 사태를 보면서는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돈을 아무리 모아도 원래 집을 살 수도 조차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회사를 잘 들어가서 투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쌓인 게 정부 여당을 지지했던 마음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의로운 사회라든지 뭐 기회가 평등한 사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원래는 민주당인데 근데 이게 진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당인지는 의문이라 뭐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도
다만 이번 선택을 단순히 2030 세대의 보수화로 보는 건 동의할 수 없단 반응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여당에 대한 분노 투표이지 다른 당에 대한 지지 투표까지는 아니라는 걸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을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한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 쪽도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까 깨끗하다고는 안 보는데 한쪽이 예뻐서가 아니고 한쪽이 너무 실망을 많이 줬으니까.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슈체커 박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면 민주당은 2030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20대 남자의 경우 그런데요. 잠깐 사진을 보면 2016년 겨울에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을 위한 촛불을 들었을 때 20대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4년여가 지난 지금 이번 서울 재보궐선거를 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유세차에 20대가 오르기도 하고 사실 출구조사 결과에도 이런 20대의 변한 표심이 반영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촛불 집회 때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20대가 돼서 투표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2030 세대는 언제나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정치권의 공식은 이번에 완전히 깨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몇 20대에게 물었더니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1년 전이죠. 민주당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통념상으로는 20대가 주로 진보, 20, 30대가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세대 분석 전문가는 사실 따지고 보면 20대는 보수도, 지금의 20대를 말하는 건데요. 20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대가 특정한 정치적 경향을 보이는 이른바 세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저희가 20대가 좀 더 진보 정당을 지지했다고 보는 것은 2002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대면 80년대, 70년대 후반생들이 20대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20대는 다르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쭉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데요. 그래서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는 좀 다르고요. 일단 잠깐 보면 1950년대생 이전에는 산업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새마을운동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렵던 나라를 내가 이만큼 키웠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50대 후반부터 실제 투표로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의 40대부터 50대 중반까지는 민주화 세대라고 하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거나 또는 지켜봤고 정권 교체에 함께하거나 또는 시민운동 또 정치 참여를 통해서 정치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대로 현 여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20대에게는 산업화는 너무 먼 얘기고 민주화만 하더라도 1997년에 정권 교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얘기가 큰 울림이 없습니다. 즉 이념으로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념도 아니고 민주화 과정도 아니고 산업화 과정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일단 생활을 어떤 정치인이 나의 생활을 낮게 해줄 것이냐
예.
더 좋게 해줄 것이냐라는 얘기 이 경제적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치인들의 태도 문제입니다. 잠깐 눈여겨볼 만한 수치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예.
지난 19대 대선의 20대 지지율입니다. 역시 출구조사 결과였는데 당시 직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8.2%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득표는 24%였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심지어 40대 연령층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에 여당의 국정농단 사건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게 20대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후보 개인의 이유도 있겠지만 세대 전문가들은 20대는 뭐 진보나 보수로 규정받기를 거부하고 대신 기존의 권위가 위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때 기존의 권위가 위선적일 때 특히 강하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권력은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죠. 대선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고요. 20대 표심에 여당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박상태 기자였습니다.
한글이 새겨진 한 스웨덴 아동복이 화제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사실 세계 패션업계의 한글 사랑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K-POP의 인기를 타고 또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미래를 배경으로 한 할리우드 SF 영화 속 간판에서도 먼 나라 스웨덴의 아동복에서도 뜻하지 않게 한글과 만납니다. 유니콘이 젓가락으로 국수를 뜨고 민화에서 볼 법한 호랑이까지 등장합니다. 인구를 생각하면 그리 큰 시장도 아닐 텐데 굳이 왜 싶은데 패션계에서 한글 사랑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6년 전 서울서 열린 프랑스 브랜드의 패션쇼입니다. 색동, 조각복, 한복 자개장을 닮은 의상에 더해 검은 바탕에 흰 실로 한국, 서울, 샤넬 등을 한글로 수놓은 재킷도 내놓았습니다. 청사초롱을 든 자기 모습에 또박또박 한글 인사말을 적은 수석 디자이너는 한글이 현대미술의 문을 연 입체파를 연상시킨다 말했습니다.
And what I love is the way they write. I love, I think it's like Cubism. I love the Korean writing.
더러 한국 시장을 겨냥해 한글날 한정판을 내놓는 수준을 넘어 아예 브랜드 이름 혹은 한국 사무소 주소를 새긴 제품까지 나와 소비자들을 즐겁게 만들고 상주 곡감, 삼도 농협처럼 시골 보자기 같은 원단으로 독특한 느낌을 한껏 살린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데서 나아가 K-POP 열풍으로 이제 한글을 친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변화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는 영상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팬들 스스로 한국어 강의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멤버들 역시 우리말 사투리까지 팬들과 나눕니다.
밤문나.
밤문나.
You have to make an accent that moon is 밤문나.
Yeah.
밤문나.
And the 표준어 is 밥 먹었니?
JTBC 이선아입니다.
아이들이 양치를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우리는 창구 프로그램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구 개발사 여러분. 이달의 창구 성장 지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업들의 가능성을 함께 키운 창구 프로그램. 또 한 번 새로운 가능성들을 기다립니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주목한 후보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기후 0번 김공룡 후보입니다. 물론 후보 등록을 한 진짜 후보는 아니고요. 여기 기후자 보이시죠? 한 기후운동단체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멸종된 공룡을 내세운 겁니다. 김공룡 후보와 그 보좌진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기후 0번 김공룡 후보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해 주세요. 네. 거대 도시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좀 짚어내면서 서울시가 먼저 녹색 전환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과감하게 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의 기후위기를 막고 인간들의 멸종을 막을 수 있다. 아무래도 얘기하면 보통 뭐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를 좀 상상하기 쉬운데 저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 교육 부문, 교통 부문, 먹거리 부문, 부동산과 개발, 이런 각종 부문에서 좀 포괄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실제 김공룡 후보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공약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텀블러를 쓰자, 혹은 뭐 전기 플러그를 뽑고 뭐 채식을 하자. 전체적으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인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제도를 바꿀 수 있고 이 문제를 이제 다수의 문제로 만들어서 같이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자 공룡이 나섰습니다. 어떠셨나요? 관련 정책이 세밀하게 꾸려져서 공룡이 지구에서 마음 편히 떠나면 좋겠네요. 내일 동해상으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동풍이 산맥에 부딪히면서 밤사이 동해안 지역엔 빗방울이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4도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더 낮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권이 예상되니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서울 18도, 대전 19도가 예상되는데요.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과 부산은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더 건조해져서 중서부 지역은 더 메마를 걸로 보입니다.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현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h,